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이 다마스쿠스 인근 난민 수용소에 폭격을 가해 적어도 3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내전 감시 단체가 밝혔습니다. 데이르 카눈 지역 바바라 벨리 마을에 있는 이 수용소에는 최근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군과 시리아군의 전투를 피해 달아난 난민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시리아군의 폭격으로 7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치명상을 입었다며 이번 일을 학살로 규정했습니다. 반군 측 언론 매체인 스텝통신은 피투성이가 된 수용소 바닥과 잔해 더미와 함께 시신 여러 구가 널려있는 모습에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수자원이 풍부한 다마스쿠스 바라다벨리 지역 전투는 3주 전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바라다강 상수원이 오염돼 물 공급이 줄면서 치열해졌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반군이 물에 경유를 흘려 오염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군 측은 정부군이 주요 상수도 시설에 공습을 가해 심각한 손상을 입힌 뒤 오염이 시작됐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남중국해에 방공무기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에 항의했습니다.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은 오늘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측의 외교 채널을 통해 구두로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야사이 장관은 그러나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차분히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이번 항의는 미국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지난달 중국이 남중국해 내 인공섬에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공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테러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만큼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영국 런던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나토가 필요 없다고 말을 했을 때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이제 비판론자들도 트럼프가 옳다고 말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상당수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보호에 대해 공정한 부담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미국에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 화물기가 키르기스스탄 공항 인근에 추락해 어린이 등 37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보잉 747기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 30분쯤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시케크에서 북쪽으로 25km 떨어진 마나스 공항 인근의 다차수 마을 민가에 추락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15명은 지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고로 또 가옥 수채가 파괴됐으며 마나스 공항은 폐쇄됐습니다. 키르기스스탄 당국은 항공기가 짙은 안개 속에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홍콩을 출발해 마나스 공항을 경유한 뒤 터키 이스탄불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한국특별검사팀은 오늘 이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와 횡령,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뇌물 공여 액수는 430억 원, 미화 3,633만여 달러로 산정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 가운데 첫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중동국가 오만은 오늘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수용소에서 수감자 10명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름과 국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9년 1월 취임 당시 관타나모 수용소가 미국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며 폐쇄를 약속했었습니다. 관측통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많은 수감자들이 석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Yes, I would, Senator. In fact, I'm at. That is the issue with North Korea. We have failed to enforce.
강경 대응 가능성이 높지만 협상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세계 상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주요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올해 대북사업 예산으로 미화 1,65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 출범하는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수장 지명자들이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 압박 등 강경 대응 가능성이 높지만 협상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북한과 같은 적대 세력들은 국제 규범에 순응하길 거부하기 때문에 세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심각한 위협이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
Sir, it's a serious threat, and I believe that we've got to do something about it.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지난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수뇌부의 도발 위협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특히 기존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가 모두 미흡했다며 보다 강경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Yes, I would, Senator. In fact, I'm at. That is the issue with North Korea. We have failed to enforce.
미국은 대북 독자 제재와 유엔 제재 이행에 모두 실패했다며 미국 의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강화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미 의회가 대북 제재 강화법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쬐 수 있는 멍석을 깔아줬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는 비판을 해왔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또 대북 영향력 행사에서 중국은 믿을 만한 동반자가 아니었다.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중국의 공허한 약속을 계속해서 용인할 수 없다며 제재의 빈 구멍을 메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If there are gaps of enforcement, they have to be enforced. If China is not going to comply with those UN sanctions, then it's appropriate.
이어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이 유엔 결의를 지키지 않으면 미국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도 지난 9일 김관진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중국을 더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실장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플린 내정자가 대북 제재를 회피하거나 위반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의 미온적인 대북 압박을 비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앞으로 대중 압박이 더 거세질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필요시 무력 대응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수뇌부의 위협 대응으로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며 두 나라 주둔 미군 철수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내정자들의 청문회 발언이 실질적인 대북, 대중 강경책으로 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두 내정자의 발언과 보고서를 보면 동맹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아우르는 국제 공조 전략이나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티스 지명자는 특히 대북 전략을 묻는 질문에 미국의 협상 입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장관과 함께 앞으로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바른 입장이 있는지도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also, I think we're going to have to look at our negotiation stance and working with State Department to see if we have the right stance for the way ahead.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 갑작스런 노선 변경이나 압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북한과 선협상 후 압박이 필요하다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 일부 전문가들의 제안을 차기 행정부가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며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아직 유효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미 정보 당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몇 년이 더 남은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차기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최우선 사안으로 다루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은 모든 게 북한 수뇌부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합니다. 과거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출범 후 대북 정책을 발표하는데 넉 달 정도 걸렸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 출범이 북한 핵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해 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대선 결과가 북핵 문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61%가 영향이 클 것이라고 응답했고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응답은 33%에 그쳤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이 73%에 달했고 가능성이 작다는 응답은 20%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민주평통이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정세 점검 회의와 외교부 차원의 대책 회의 등을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의 외교 안보 지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6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와 유엔 주재 대사를 긴급 소집해 정세 점검 회의를 열었고 외교부 차원의 대책 회의도 잇따라 개최됐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한반도의 불안정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미 행정부 교체기를 틈탄 북한의 추가적 전략 도발이나 기만적 대화 공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 같은 상황 아래 북한의 추가 도발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세 변화 가능성을 거론하며 주변국과 북핵 문제 등 필요한 분야의 공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전방위적 외교 압박의 틀을 활용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차기 행정부와 북핵 문제, 미한 동맹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양국 간 정책 조율과 공조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미 트럼프 행정부와 고위급 정책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 행정부 실무진과 전문가 집단 등을 활용한 소통, 정책 조율도 추진하는 한편 구체적 현안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트럼프 차기 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북핵 위기를 비롯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둘러싼 중국, 그리고 위안부 소녀상 문제와 관련한 일본과의 갈등 등 한반도 주변의 급격한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책이 논의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변국과 북핵 문제 등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미한일 협력과 한중일 협력 등을 활용해 지역 내 입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 한중관계 현안과 관련해선 양자, 다자 차원의 대응과 필요한 설명 등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엔 한반도 주변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대사와 유엔 주재 대사 외에도 한국 정부에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그리고 청와대에선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어 윤병세 장관 주재로 미중일러 4강과 유엔 주재 대사 그리고 실국장급 이상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시아 외교 환경 평가와 한국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잇따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외교는 이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선제적,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은 물론 주변국과 관계 개선, 글로벌 차원의 리더십 지속 등 거세지는 압박 속에서 중심을 잡고 국익 증진을 위해 선봉에 나서야 한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한반도 주변 미중일러 간의 역학관계 변화와 이것이 한국에 미치는 외교 안보적 함의를 주시하면서 위기는 차단하고 기회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이렇게 연초부터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집중 토의하는 건 대내외 여건이 과거 어느 때보다 불확실할 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능동적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의 보복 조치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일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오늘 이달 중 롯데 측과 체결하려던 사드 부지 교환을 위한 계약이 롯데 측 사정으로 약간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중국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비롯해 소방과 위생,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 롯데 측이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문 대변인은 그러나 롯데 측이 조만간 이사회를 개최해 감정평가액과 교환계약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롯데 측으로부터 부지를 넘겨받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으로 사드 배치를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특사가 오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납니다. 전문가들은 킹 특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미 행정부의 주요 대북 정책의 하나로 격상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버트 킹 특사는 지난 2009년 11월 24일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인권 특사로 취임했습니다. 특히 킹 특사는 임시직이었던 전임 제이 레프코비츠 초대 특사와는 달리 정규직 상근 대사급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킹 특사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등 국제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주기적으로 한국과 일본 등을 방문해 북한 인권 실태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특히 킹 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 정부 대북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Robert King has occupied that position and has elevated the issue.
킹 특사가 취임 이후 북한 인권 문제가 국무부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킹 특사는 취임 초기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비난하기보다는 완곡한 표현을 써가며 신중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자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대북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We all share responsibility for ensuring that the 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 violations of civil, political,
국제사회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북한에서 전방위적으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과거의 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또 재임 기간 중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re's a hunger for information. We need to continue to press to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굶주려 있으며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킹 특사는 북한이 외부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고 외부 세계가 어떤지 이해하게 된다면 인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북한 정부가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지난 2011년 5월에는 북한 식량 사정을 조사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고 이때 북한에 6개월간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 씨를 데리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어 2013년 8월 당시 북한에 억류 중이던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케네스 베시 석방을 위해 다시 방북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이 갑자기 초청을 철회하는 바람에 무산됐고 더 이상 북한을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밖에 킹 특사는 재임 기간 중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 상황을 청취하며 격려했고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문제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의 대북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나는 킹 특사가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킹 대사는 아주 훌륭한 유산을 남기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8년 가까이 엄청난 노력을 해오셨고 아주 대우를 받으실 만한 그런 인물이십니다.
킹 특사가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나면 당분간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는 공석으로 남게 됩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인사들을 먼저 단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북한인권특사가 임명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올해 대북사업 예산으로 미화 1,65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영양과 보건, 식수위생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니세프는 13일 공개한 2017 인도주의 활동 보고서에서 올해 대북사업을 위해 1,6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1,800만 달러를 책정했던 것에 비해 8% 감소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영양과 식수위생 사업 예산은 줄어든 반면 보건사업 예산이 100만 달러 늘었습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전체 대북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700만 달러를 영양사업에 투입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5세 미만 어린이 6만여 명을 치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160만여 명에게 비타민 A를 제공하고 임산부와 수유모 70만여 명에게 복합 미량 영양소 보충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6개월에서 2살 미만 영유아 50만여 명에게도 복합 미량 영양소 보충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영양 지원 다음으로 많은 600만 달러가 보건 사업에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으로 어린이 36만 8천여 명에게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설사병에 걸린 어린이 30만여 명에게 약을 지원하며 220만여 명에게 필수 의약품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식수위생 사업에 350만 달러를 투입해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 주민 1,800만여 명이 영양 부족을 겪고 있으며 20만여 명의 어린이가 급성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로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홍수로 사회기반시설과 농작물, 가축 피해가 심했으며 60만여 명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은 수인성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졌고 설사병 환자도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수해 지역 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수도 수해 전 500여 명에서 수해 이후 2천여 명으로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니세프는 올해 4월까지 함경북도 수재민을 위한 지원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지난해 함경북도 수해로 긴급 책정한 예산을 포함해 총 2,78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 가운데 25%인 680만 달러만이 모금돼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당초 취약계층 490만여 명에게 복합 미량 영양소 보충제를 지원하려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282만여 명에게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어린이 150만여 명에게 1년에 두 차례 구충제를 지원하려 계획했지만 100만여 명에게만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응급처치식 속도전 사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초부터 생산 현장만을 찾아다녀 주민들의 대대적인 노력 동원을 끌어내리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올해도 지난해처럼 주민과 자원을 일정 기간 집중 동원해 경제를 일으키려는 이른바 속도전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6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 이후 올해 북한의 경제정책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신년사라든지 그 이후에 신년사 관철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동원 행사들을 볼 때 그런 것들도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라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지침을 관철하기 위한 주민 선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위해 올해 투쟁을 어떻게 벌리는가에 따라 경제강국 건설, 문명 강국 건설 등의 목표 달성 여부가 달렸다며 국제사회 제재와 압박에 지면 영영 일어나지 못한다고 주민들을 독려했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북한이 지난해 펼친 70일 전투, 200일 전투와 같은 속도전 사업을 올해에도 한두 차례 벌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정은 신년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중요한 하나의 해로 2017년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이걸 위해서는 경제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가해지고 있고 외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내부적인 힘을 해가지고 경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중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노력 도움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한 한두 차례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새해 초 공개 활동이 민생 경제 부문에 국한돼 펼쳐지고 있는 행보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김 위원장은 새해 첫 공개 활동으로 지난 5일 평양 가방 공장을 시찰한 데 이어 8일엔 김정숙 평양 제사 공장, 12일 류경 김치 공장, 그리고 15일엔 금산포 젓갈 가공 공장과 금산포 수산 사업소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2012년 집권한 이후 이듬해인 2013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연초엔 군부대 시찰이나 사격대회 참관 등으로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곤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1월 6일을 전후로 김 위원장은 연초에 무려 4번이나 군 관련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올 초 민생 행보는 주민들의 노력 동원을 독려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도 스스로 자책까지 하면서 민생을 돌보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애민 이미지를 충분히 살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노력 동원에 독려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의 행보가 신년사에서 강조한 자력 자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은 행보의 내용을 보면 자력 자강이에요. 그러니까 가방 공장이나 김치 공장이나 젓갈 공장이나 수산 사업소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북한의 내수용이거든요. 북한에서 원료들이 생산이 되고 북한에서 가공이 되고 북한에 소비되는 전형적인 내수형 경공업 소비재의 패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살아갈 수 있다. 주체 경제를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올해 경제정책이 대외협력에 대한 기대를 접고 주민들에게 노력 동원을 강요하는 내수 중심의 버티기 전략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웅입니다.
해외를 운항하는 북한 선박들의 평균 연수가 30년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낡은 선박들의 지난해 결함 발견율은 100%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선적의 태성 923호는 건조 연도가 1968년입니다. 건조된 지 50년이 다 된 노후 선박이지만 지난 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구를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BOA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박을 관리 감시하는 기구인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지난해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북한의 노후 선박 활용 빈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회원국 항구에서 무작위로 선박을 골라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지난해 이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 330척 중 중복검사를 받은 선박을 제외한 129척 가운데 63척이 건조된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태성 923호처럼 40년이 넘은 선박도 11척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건조된 지 20에서 30년이 지난 선박이 44척, 10년에서 20년 된 선박이 18척이었고 10년이 안 된 신형 선박은 전체 129척 중 4척에 불과했습니다. 검사 대상 선박의 평균 연수는 29년이었습니다. 선박의 노후화는 곧바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선박 청젠호는 지난 12일 일본 큐슈섬 앞바다에서 침몰해 선원 26명이 일본 해양경비대에 구조됐습니다. 청젠호는 건조 연도가 1990년으로 올해까지 27년 항해했습니다.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는 청젠호가 지난해 총 4번 안전검사를 받았지만 검사 때마다 10개 안팎의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르자오항에서는 정선 조치를 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북한의 주변 나라들은 선박 사용 기한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선박의 수명을 30년으로 규정했고 일본은 이보다 짧은 18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지난해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의 절반 이상이 운용될 수 없습니다. 한편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 330척 모두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이 중 심각한 결함 발견으로 정선 조치를 받은 선박은 25척이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전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주요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유력 일간지 코메르산트는 자국 사이버 보안업체 제쿠리언의 평가를 인용해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세계 8위라고 10일 보도했습니다. 사이버전은 인터넷 전산망에서 정보 절취나 전산망 무력화 등을 겨냥한 국가나 기업들 사이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제쿠리언 측은 국방 예산을 비롯해 사이버 안보 전략, 법률 문건, 국제기구 참고자료, 내부 정보, 그리고 공식 답변 등을 토대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 결과 사이버전 능력 1위 국가는 미국이었고 2위는 중국, 3위는 영국, 그리고 한국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약 9천 명이 사이버전 분야에서 일하며 매년 70억 달러를 쓰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독일, 프랑스에 이어 8위에 올랐습니다. 제쿠리언사는 북한에서 약 4천 명이 사이버전 분야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관련 인원 700명에 매년 4억 달러를 쓰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위산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해 말 미 국방부 실험을 인용해 북한이 하와이 미 태평양 사령부 지휘통제소의 전산망을 무력화하거나 미 본토 전력망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사이버 전문가들은 2009년 한국을 겨냥한 디도스 공격 때 북한의 능력을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사이버 공격을 기점으로 북한의 전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기관인 테크놀리틱스는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한 의지가 러시아에 이어 중국, 미국과 같은 2위, 공격 능력은 6위, 그리고 사이버 정보 평가 능력은 7위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고위 정보 당국자들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을 주요 사이버 위협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미국에 대한 주요 사이버 위협국이란 지적입니다. 이 청문회에서 마이클 로저스 미 국가안보국 국장은 북한이 사이버 능력을 매우 공격적으로 행사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미국이 이들 나라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모든 수단을 사용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가 마감 단계라고 언급한 뒤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ICBM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ICBM은 어떤 무기고 북한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박형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국방력 강화를 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신년사 다음 날인 지난 2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김 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당선인의 반응을 맞받아치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수뇌부가 결심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발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대륙간 탄도로켓은 우리의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수소탄을 개발하고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이나 동맹국을 위협할 경우 격추할 것이라며 곧바로 응수했습니다.
We only would shoot them down if it was threatening. That is, if it were coming towards our territory.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의 영토와 동맹국의 영토로 날아와 위협이 된다면 격추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공식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단 관심 끌기에는 성공한 셈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핵탄두를 장착하고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사거리가 미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최단 직선 거리인 5,500km를 넘으면 ICBM으로 분류합니다. ICBM은 전략폭격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함께 전략 핵무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전략 핵무기와 달리 발사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짧아 선제 공격용으로 용이합니다. 미국과 예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경쟁은 냉전이 시작된 1950년대부터 본격화됐습니다. 1957년 당시 소련은 세계 최초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R-7을 발사했습니다. 2년 뒤 미국도 아틀라스 미사일을 배치하며 ICBM 개발에 가세했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적의 탐지가 쉽지 않은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함께 현재 ICBM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이스라엘 정도입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800여 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 후반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사거리가 300에서 500km인 스커드 미사일을, 90년대는 이보다 사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난 노동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사거리가 3,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후 핵실험과 병행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이후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하는 이동식 ICBM인 KN-08을 세 차례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핵탄두를 장착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것은 북한의 최대 전략적 목표입니다. 북한이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탄두 경량화와 장거리 운반체계,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핵탄두 폭발체로 보이는 구형 물체를 공개하며 핵탄두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는데 이것이 진짜 핵.
특히 지난 5차 핵실험 직후에는 소형화와 경량화, 다종화된 각종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주장이 결코 과장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상당히 소형화가 되어 있는 극이고, 그래서 노동미사일 정도는 충분히 탑재할 수 있을 것 같고, 스커드도 가능할 것 같고, 규격화 표준화를 얘기했으니까 이걸로 대량 생산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죠.
북한은 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을 지난해 8차례나 시험 발사했습니다. 무수단의 사거리는 3,4천km로 태평양 미군기지가 있는 괌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번의 발사 가운데 단 한 차례만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무수단의 사거리와 성능이 과장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의 제임스 키슬링 연구원과 네덜란드 국방대학 랄프 세이블스버그 교수는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 모의 실험 결과 무수단의 사거리를 2,000km 안팎으로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사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여부라고 지적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타격 지점에 근접해 다시 진입해야 합니다. 이때 엄청난 공기 저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열과 마모에 탄두가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현재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입니다.
그 대기권 안으로 다시 오면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열이 뭐 6,000도, 7,000도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다 핵탄두가 터지지 않게끔 고온, 고열, 고압을 견디면서 걔가 목표물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재진입 기술이 없다라는 거지.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이런 기술상의 이유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데는 2, 3년, 무기화하는 데는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o I would guess that unless they put a lot more resources into it than they have been doing, that it's you know certainly 2 or 3 years to.
그런가 하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북한이 지난해 전례 없는 수준의 활동을 한 결과 역량이 질적인 향상을 이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016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면서도 ICBM 수준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ICBM 발사를 언급한 것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천재 피아노 연주자와 그의 여동생의 삶을 통해 남북 분단의 현실을 그린 뮤지컬이 서울에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음악예술대학 실기평가 점수를 발표하였다.
북한의 천재 피아노 연주자와 그의 여동생 이야기를 통해 남북 분단의 이야기를 풀어낸 음악극 붉은 피아니스트입니다.
운영과는 일정 안에 추하다.
고맙습니다.
붉은 피아니스트는 탈북과 재입북, 탈북민을 돕는 한국의 목사 이야기, 북한의 지하교회 이야기까지 남북 분단으로 야기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배우들의 움직임과 음악들로 신선하게 풀어냈습니다. 이번 작품의 극작과 작곡, 음악감독을 맡은 하다원 씨입니다.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어떤 4년 전 어느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따라 북한 지하교회 성도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뜬금없이.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우리 남한 땅에서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기도도 크게 할 수 있고 찬양도 크게 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입만 번긋번긋하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을 지하에 입을 뒤집어 쓰고 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들이 지하에서 입맛 번긋번긋하면서 어떤 찬양이나 기도를 할 텐데 그렇다면 무슨 단어를 그리고 어떤 기도를 어떤 감정으로 쓸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질문을 가지고 곧바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사랑 음악이랑 한꺼번에 갑자기 나왔어요. 그 곡이 이제 이번 뮤지컬 붉은 피아니스트의 하이라이트 곡인 순결한 신부의 노래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하다운 씨는 이번 작품을 위해 탈북민들을 만나 북한과 탈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노래 이 한 곡만 가지고는 무대에 올리기가 너무 아쉬우니까 그리고 올라갈 수도 없으니까 이 곡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어떤 한 가지의 극을 만들어서 올리자라는 취지를 했고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탈북자들 만나고 새터민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너무 놀랬던 거는 그분들은 지하교회의 얘기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대요.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지하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소문이 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지하교회는 이미 파멸됐고 이미 잡혀서 다 수용소에 가거나 이제 바로 즉각 처리되거나 그렇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 봤어요. 그냥 얼핏 지나가다 지하교회란 게 있다 이렇게 들은 경우는 있다고 하지만 뭐 만난 적이 있다든지 뭐 공공연하게 얘기가 돈다든지는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거의 한 30여 년간 북한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직접 만나고 그분도 죽을 뻔하고 많이 하셨다는데 그분의 간증이나 설교나 또 집필하신 책 그리고 그게 확실히 맞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탈북자들을 만나서 이게 확실하냐 진실이냐 그런 것들을 다 검증을 했었고요.
이번 공연에서 세 사람의 역할을 맡은 장지호 배우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을 돕는 사람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이번 작품에 그대로 녹아있는데요. 장지호 배우입니다.
그 접경 지역에서 실제로 그 탈북자들 돕는 분들하고도 일을 한 적이 있었고요. 중국에 있을 때. 좀 이런 삶이 있을까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세대는 사실 뭐 통일이라던가 뭐 분단의 현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좀 선정적인 미디어로서 접하게 되고 정말 우리 이야기, 우리 가족이 연결된 이야기, 우리 친구들의 연결된 이야기 그들이 먼 조상으로는 같은 가족이었던 것들을 쉽게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관객들도 같이 아, 이 북한의 이야기가 개개인의 삶이 있고 개개인의 삶에 그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한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좀 가치가 있지 않나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동희 배우는 주인공인 반올림에 대한 열등감으로 그를 모함해 결국은 탈북을 하게 만드는 최충성 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최 장군의 아들이자 이제 올림이에 대한 열등감이 아주 많아서 가장 강력한 욕망 덩어리여서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고 가장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강한 욕망과 자기 충동과 자기 충동 그런 부분으로 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강동희 씨는 이번 작품을 접하기 전에는 북한의 현실이나 탈북민들에 대해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작품을 준비하면서 그런 간격이 많이 좁혀졌습니다.
뭐 신문 기사나 그런 유튜브 동영상들을 이렇게 봤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와닿지는 않았어요. 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환경이고 모습이어서 과연 저게 진짜 실제일까? 왠지 저것도 꾸며진 허구인 모습인 것 같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다가 이제 이 작품을 접하면서 아, 진짜 저게 있구나. 저 모습이 있구나. 탈북민 분들을 이제 세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뵈서 이제 언어 코치도 받고 오묘하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오묘하게 약간 거리가 있는 그게 참 좁혀지지도 않으면서 또 되게 멀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되게 뭔가 좀 친근하게 가깝게 느껴졌고 그냥 우리 같은 민족 같다.
이번 작품의 극작과 작곡, 음악감독을 맡은 하다운 씨는 이번 공연을 통해 특히 탈북민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 남북의 관객들이 더욱 깊이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분들이 정말 웃고 울고 그래서 마음이 정말 시원하게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위로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재벌 총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뉴스의 중심이군요.
네. 매출 2,500억 달러에 가까운 글로벌 기업 삼성의 총수가 한국 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이 오늘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사태로 구속의 기로에선 첫 재벌 총수가 됐고요. 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의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이 법리적인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뇌물 공여, 제3자 뇌물 공여 이 부분을 가지고 특검이 오래 고민을 했다고 하죠?
네. 특검의 이 부회장의 조사는 그 13일 아침에 끝이 났습니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단순 뇌물로 볼 것인지 제3자 뇌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고심과 함께 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달라는 이 재계의 바람 또 영하의 날씨에도 촛불을 들고 나선 민심의 요구도 함께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36만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430억 원 규모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련 청탁을 하고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인데요. 최순실 씨가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의 유령회사와 또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지배한 한국 동계스포츠영지센터 또 다른 기업들과 함께 연루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204억 원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특검은 삼성의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최순실 씨를 적시했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 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평가하면서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삼성이 최 씨 등에게 건넨 돈은 청와대의 강요에 못 이겨서 지원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은 강요와 공갈에 의해 돈을 지원한 피해자라는 입장이고요. 경영권 승계와 연결짓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짜깁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오늘 문형표 국민건강보험이사장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법리 공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법원이 삼성에서 나온 돈의 성격을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과 최순실,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돈의 흐름에 대한 최종 판단의 책임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어놓은 돈인지에 따라서 삼성의 미래, 또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은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 또 한국 기업인들의 의지를 꺾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사법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입장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삼성의 총수가 뇌물 혐의로 구속된다면 그 미르재단 또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냈던 50여 개의 한국 기업도 분명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됩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한국 삼성그룹의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쪽이 되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반응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청와대 쪽에서 반응이 있었다고요?
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익 공유 관계라는 특검의 이야기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정확히 규명되지도 않은 것이라고 특검의 브리핑 내용에 반박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이익 공유 관계라는 그 아무런 근거나 증거가 없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청탁이 오갔다는 그 특검의 판단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나름대로 덕담을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어떤 덕을 보려고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증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삼성의 지원에 대해서는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올림픽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 증거가 있는가, 또 유도신문을 하지 마라 이런 태도를 보여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돕기 위해서 청와대에 출입했다는 이 사실만은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에서 큰 불이 났었군요.
네네. 그 전라남도 여수의 연안여객선 부두 바로 맞은편에 교동 여수수산시장이 있습니다. 15일 새벽에 난 불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았던 새벽 시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 120여 곳에 점포가 있었는데 117개 점포가 불에 타서 경찰 추산으로 한 42만 달러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에서는 누전에 의한 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 명절이 코앞인데요. 시장 상인들의 걱정이 크겠군요.
네네. 그 손님들이 가장 많은 일요일 장사를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설 명절에 제수용품도 아주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다는 것이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추산하고 있는 것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인데요. 수년 전에 시장 시설을 좀 바꾸는 그런 개조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 건물 자체가 1968년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그 재래시장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 점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것이 삽시간에 불이 번졌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구의 큰 시장에서 불이 난 것도 얼마 전 일이 아닌데 한겨울 추위에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마음 참담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진화가 끝난 뒤에 시장 바닥에 놔둔 그 검게 탄 굴비가 바로 이 속이 까맣게 타버렸을 시장 상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남권 최대 시장인 대구 서문시장의 상가에서 불이 난 것이 불과 한 달 반 전의 일입니다.
네.
그때도 전기적 결함에 의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그 재래시장의 구조 또 전기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화재 원인을 찾고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을 하는 작업과는 또 별도로 생계 터전을 잃은 그 여수의 수산시장 상인들을 돕기 위한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네.
시장이 정상 가동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6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이 명절 대목만이라도 좀 제대로 보낼 수 있도록 상인들에게 임시 상가를 마련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네.
여수시가 나섰고요. 또 지역의 중소기업청이 여러 가지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 상인들이 또 돈을 내야 하는 지방세, 국세 이런 부분은 납부를 좀 연기를 해주고요. 자녀들에 대한 학비,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도 금전적으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하룻밤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